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으셨죠, 여러분? 목사만 뛰어들면 소용이 없어요. 저만 애타게 뭘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알아서 해보라고. 이러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뛰어드셨죠, 같이? 그러니까 저와 함께 거룩한 그런 성도가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그 작심을 좀 하신 거죠? 예. 자,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justifica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형벌,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출해내는 거, 이게 칭의예요. 이게 보통 교회 가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갖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죄가 지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게 성화입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매려고 애를 쓰거든요. 구원받아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구원받아도 어때요?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죄가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이 죄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나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 동안에 매일같이 매시간 매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이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세 번째는 영화,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예 없는 그런 상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몸처럼 이와 같은 영화로운 그런 몸을 갖게 될 때 그 천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죄의 존재가 없어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실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옥불 속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곧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이 육신이, 우리를 얽어매는 이 육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놓으시면 성령님이 봉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화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옛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져. 이걸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 결정하고 할 때, 생각하고 할 때 이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나도 기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증세를 하나하나, 증세를 치료하려고 하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병 자체를 고쳐야 증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완전히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대한민국의 이 중병의 원인은 뭐냐? 여러분,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5분의 1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남겨놓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앓고 있는 이런 중병을 앓을 이유도 없고 앓을 필요도 없고 앓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악한 일들이 성도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 잘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니까 가서 자선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냐? 성도면 성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나가서 살거나 모든 거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방식대로 사는 사람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일주일 있다 교회 올 때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둔갑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생활하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성도들 책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목사들 책임이에요. 왜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 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위선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위선자. 교회 와서는 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걸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외식이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어때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얼마만큼 성경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가 하는 거. 이것이 목사의 가장 큰 관심이 돼야 되고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돼야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만 가르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렇죠? 이것만 가르치고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꽝꽝꽝꽝해서 사람 정신 잃게 만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제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존하시니까 이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자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왜 자존하시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영원전 과거에도 하나님은 I am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I am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서도 하나님은 I am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존하는 분이다. 그럼 이런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는 분, 영원하신 분, 영존하는 생명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맨 끝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존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디에 참여하냐? 영광스러운 자리,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 저는 그거를 좀 나중에 좀 미루고 싶고 그냥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니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물질, 공간,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다 너무 좋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고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좀 살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생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냐? 생명은 반드시 활동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강대상 있잖아요. 이거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에요. 1년 있다 와도 여기 있고 100년 있다 와도 여기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씨를 좀 이렇게 좀 뿌려봤어요. 몇 개 씨를 뿌렸어요. 아, 그랬더니 처음에 이만한 게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만하게 자라나더라고요. 이렇게 자라요. 이거 왜 그러냐?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활동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여기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흙 속에 집어넣고 물을 넣어주고 햇빛을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싹을 낸단 말이죠. 그렇죠? 죽으면서 점점 자라요. 꽃을 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열매를 남긴단 말이에요. 씨를 남긴단 말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거에? 생명이 있는 씨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명체는 그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체. 라이프가 있는 걸 생명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원하는 그러한 삶, 라이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있으면 라이프가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그 아담의 생명이 이루려고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다 대적하고 하나님은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어떻게 법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제지 받고 있는 거지. 만일 법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가 100억을 갖고 싶어 은행 가서 털고 이런 일이 그냥 매일같이 수십 건 수백 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사람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가서 보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굴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어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짐승과 같은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본성에 애정이 없어서 애를 낳고도 갖다 버리잖아요. 애를 낳고 갖다 버리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그렇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아담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생명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조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 둘째 아담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생명만 있던 그 사람 안에 둘째 아담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일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전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성화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예수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어떨 때 불의를 내야 될 때는 불의를 향해서는 예수님처럼 꾸짖기도 하고 하는 그런 퍼펙트한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다 위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사서 주고 읽으라 그러고 교회 안에도 오면은 여러 위인들의 이와 같은 그림 이야기 책들을 비치해놓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가만히 보시면 모든 위인들이 다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인은 지혜롭고 어떤 위인은 용감하고 어떤 위인은 사랑이 많고 어떤 위인은 또 돈을 잘 벌고 또 어떤 위인은 남을 잘 돕고 또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뭐예요? 정직하다 이렇게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위인의 그런 특징이잖아요. 이런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품성을 내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연마하면은 그런 사람이 점점 가깝게 돼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자꾸 읽으라고 하고 마음속에 놓고 그리고 연마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 사람에게 연마, 학습해서 연마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부모들이 시키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사회 나가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만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한번 살펴보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Goodness, good.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결정하는 그 기준 선이 있잖아요. 그 선한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이에요. 불변하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 나쁜 건 없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팩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인격적인 존재다. 이런 부처나 마리아 같은 이런 돌덩어리, 나무덩어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파워풀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삼위일체적인 그와 같은 존재다. 오늘 말씀대로 자존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은 그러면 이 부모처럼 되길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위인전 같은 거 읽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성품이 있고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내가 이러하니까 너희도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너희도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무소부재하니까 너희도 무소부재한 존재가 되라.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불변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불변하는 존재가 되라. 없습니다. 예, 없어요. 내가 진실하니까 너희는 나처럼 진실한 자가 되라.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선하니까 너희는 선한 존재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만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세요. 그 명령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이것만을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죠.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 모세 오경, 이 말씀들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집트 탈출이라고 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세 번째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그런 복도 자연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 여기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냐,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 걸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거의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 거부한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장성곡을 울리면서 사람들 죽어나가서 결국 40년 동안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두 번째 율법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9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 탈출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으라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보지 않았냐, 매일같이 장성곡이 울리고 사람이 실려나가서 그 시체로 실려나가는 걸 보지 않았냐, 이걸 피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신명기에서 주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수는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큰 일이 지금 성화하기 때문에, 민수기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죽어나가, 어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시체를 끌고 나가고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거룩한 삶을 무시하고 살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아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자아이는 1차적으로 아버지처럼 되려고 그러고, 여자아이는 1차적으로 어머니처럼 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어떻게 되길 원하냐? 아버지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처럼.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하나를 찝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보도록 하겠어요. 레위기 11장 44절 가서 보니까 나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sanc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be hol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안에 쓰이고 있어요. 4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자, 그런 주 구원 받았으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하면 민수기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 어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나게 된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20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놨다. 그럼 무슨 얘기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500개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를 구분했다, 구별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holy입니다. H-O-L-Y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영어 성경 이 콩코던스에 가서 holy를 찾아봤어요. 이거 holy라는 형용사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holy가 신구약 성경 전체 611번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홀리가 611번.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 27장뿐이 안 돼요. 긴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 안에만 홀리라고 한 단어가 94회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그 성경 전체에서 611번이 나오는데 레위기 얇은 책 안에 몇 번이 나와요? 94회가 나와요. 6분의 1이 성경에 나온 홀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6분의 1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도, 영어로 뭐예요? 세인트잖아요. 세인트의 뜻이 뭐예요? 거룩히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도 세인트인데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성인들 거의 대다수가 다 지옥 불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세인트, 그걸 우리 성경에는 성도라고 표현해서 같은 세인트인데 거룩히 구별된 그와 같은 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역사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함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흥망성쇠,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거룩함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거룩함, 왜 목사는 자꾸 이렇게 거룩함을 이야기하는가? Holiness. 자, 하나님은 왜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것만 딱 떼갖고 신약과 구약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강조하실까? 아까 제가 여러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 그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이거를 좀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구나,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랑 침례교회 오니까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딴 데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제가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에 가서 이걸 배우고 왔어요. 이거를, 이 하나님의 거룩, 야, 이게 있어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겠구나.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좌익이도 해갖고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왜 하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얼마나 많이 듣고 책을 읽었는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홀리니스 해서 찾아보고 책을 읽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만큼 이제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자,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민족이 500개 있어도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머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 완전히 다른 거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얘기는 이 창조 세상이 있고 창조 세상을 만든 창조자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부류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인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람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베푸고 아무리 은혜를 베푼다 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내용이나 아니 질과 양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많이 사랑하고 아무리 인간이 많이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 애들 얘기로 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지금 공기를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대일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쏟아부으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지옥 형벌까지 맛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 거기에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은혜와 사람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에 천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창조물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이제 창조물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그럴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신실하다는 게 있어요. 참 저 사람 믿을만해. 그 믿을만한 사람인데도 다윗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음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한데 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아무리 제가 신실해도 하나님처럼 신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신실하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룩한 신실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도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오래 참는 게 며칠 안 갑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 우리 한번 가서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3장에 가서 보니까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느 정도로 참아주시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참아주니까 이런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거룩한 오래 참으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 사람이 의롭게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그럼 거룩한 공의가 나타나게 돼서 이 거룩한 공의가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을 향해서 발동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대상자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럼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가 발동이 되면 사람의 공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한 공의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는 거 그거에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다 거룩한 거예요. 신실하심도 거룩하고 불변하심도 거룩해. 사람 것과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급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것도 거룩하고 그렇죠. 모든 게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모든 성품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구분이 돼서 사람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와 같은 특성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속성 면에서 인간과 철저하게 구분이 돼서 완전히 다른 무한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근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시편 29편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에 2절 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 바닥에 오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뭐 아이들 다 챙겨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 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 모든 거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해하셨죠?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냐? 왜요? 모든 속성이 다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사람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공포를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 딱 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럼 어떻게 해? 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가 늘 어떻게 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돼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 영의 인도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이 한 번, 두 번, 하루에 매일같이 일주일마다 그렇죠? 1년 360일 우리의 삶의 끝에까지 그 삶이 이루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거룩함이 중요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징계. 5절 가서 보니까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을 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10장 8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애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징계를 하죠. 누구만 해요? 내 아이만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 아이는 뭐 어떻게 되든 내 권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누구에게만 해요? 내 아이만 징계하는 거예요. 내 아이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럼 뭐라는 거야? 사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이들이 아니고. 이거 여러분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 한번 받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제가 말씀드리고 얼마나 무서운가.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그냥 확 하고 덮치면은 재만 딱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악한 짓 하지 마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1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의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가 더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잘하라고 그러서 매도 때리고 이러면 그래도 공경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랬으니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그들은 세상에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면 징계를 한 건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왜 징계를 하냐?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정도로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왜 노력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심지어 징계까지 하시면서도 너희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그 이후에 이제 가서 보시면 14절이 나오는데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without which 이렇게 돼 있어. 그 which라고 한 그 말을 복수로 지금 받았는데 원래 그리스 말에나 가서 보면 그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 정도로 거룩한 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나중에 가서 보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보는 거지만 여기 지금 이야기한 그런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투쟁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도 거룩함을 지켜야 되냐? 아까 레위기를 읽었는데 신약시대에도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가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1장에 9절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널리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혼의 구원, 너희가 구원받은 자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아, 구원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 그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민수기에서 매일같이 장성을 울리면서 시체로 나가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구원 받았는데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서 전에 알지도 못하는데 이전 정욕들, 우리가 행하던 그런 악한 일들 모르고 행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쫓아가서 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 어디 거 인용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신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명령하지 아니하셔서 명령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롭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 속성 가운데 거룩함 하나를 언급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면에서 그래야 되냐? 15절에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언행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분된 거룩한 삶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해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면 안 돼.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목숨이 이 땅에 붙어 있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이렇게 받아요. 어느 면에서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화는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뼈를 깎는 이와 같은 하드 트레인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보상을 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걸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잠언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잠언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거다. 이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자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한 눈빛.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면 그건 거룩함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영광 받고 그렇죠? 내가 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을 깨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된 혀. 올바르게,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 이거 뭐 거짓 증인 하는 거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해서 사람을, 무죄한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을 지금 많이 했고, 근데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면 안 돼. 부모가 하는 거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며요. 예,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젠더, 이 성이 남자 여자 빼고 무슨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이 무한대로 많다는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버클리 대학이니 이런데 세계 최고의 대학 안에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학생들이 뭐 성이 무한대로 많대요.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본인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래.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일을 상상해서 꾸미다가 노아 당시에 이 사람들 8명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악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밭, 악을 행하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저 악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잠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언 1장부터 가서 보시면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예,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19번째 19절 가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마지막으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거,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게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면 자꾸 옷을 깨끗이 입고 사람들 보기에 뭐 말을 곱게 하고, 여기 물론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그거는 외적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내부를 보시잖아요. 그 내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말을 곱게 하고 옷을 뭐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이제 하고 와도 하나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부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핍박을 받게 돼 있거든요.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부당한 일을 당하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교회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을 높은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를 해라.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게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간단한 그런 증언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좀 이번주는 조금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토픽일 수도 있어요. 조금 철학적인 그런 토픽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 근래에 이 놀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몇 권을 지우시고 한 그런 분의 또 유튜브 영상을 제가 요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거 아니면 안 들어. 세계 최고의 것 아니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걸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만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논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덕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하거나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논리적으로 제가 쭉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한 걸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우리 보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해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 성경에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점점 더 위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알게 되니까 나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쪼그라들어. 예. 그래서 그 갭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나를 보면 엄청나게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 영어로 해서 pessimistic 한 거야. 이게 소망이 없어, 나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optimistic,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게 점점 벌어진 게 뭐야? 거룩함이 증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증대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쪽으로 자꾸 이게 나가면 그 올바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면서 성추행이나 하고 목사가 이런 거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죠?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성화에 힘을 써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 다음에만 좀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고 이 땅에서는 그냥 좀 대충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40년 동안 어떻게 매일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시체 실려갖고 다 나갔잖아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 그렇게 사는 건 매일같이 장송곡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장송곡이 울리고, 그 다음 패배한 삶과 이런 삶 살게 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울처럼 구원받았지만 비참한 그런 죽음 당하고, 아간처럼 구원받았지만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70년, 80년이지만 그건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다 잃고 겨우 불에 타갖고 구원만 받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믿음으로 거기 이집트 땅을 나간 거, 이게 뭐야?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절대 다수가 다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뭐가 구원이야? 이집트 땅의 속박에서 벗어난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까지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를 비롯해 사랑집내게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